자, 오늘 마태복음 강해 제5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이냐,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유대 땅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러한 그 기초가 되는 그런 그 배경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랬는데, 한 시간 정도 더 기초되는 걸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가서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가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충만한 때가 이르렀다. 그럼 뭐가 충만했냐 이거예요. 충만한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기에도 충분한 때가 이제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아들을 보내면 그 일이 흥망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준 그런 대언자가 없었는데, 그 기간에 어떤 일들이 온 세상이 일어났느냐, 크게 세 가지 요소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복음,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와 같은 그 복음이 온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전파가 되기 위해서는 온 세상이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정부 하에서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로마의 정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평화란 얘기 역사 시간에 배웠죠. 역사 시간에는 팍스 로마나.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온 세상이 막 쪼개지고 민족들이 싸움을 하고 이래갖고 온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 배를 타고 어딜 가든지 하면 해적이 나타나고, 산으로 가면 산적이 나타나고, 치안이 유지가 안 되니까 이런 이제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로마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강력한 그와 같은 그 정권이 쓰다 보니까 모든 곳에 이제 화평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다녀도 그렇게 해적들이 나타나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진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이 신약성경의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니까,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이걸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열렸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전까지는 길이 뚫리질 않았어요. 길.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게 건축과 길이거든요. 길을 닦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 로마 제국에 약 8만 킬로미터 이상의 대로가 뚫렸어요.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이제 뚫리게 되니까,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문물을 가지고 가서 저쪽에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저쪽에서 받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온 이 소아시아 지방과 이런 것들을 다닐 때 문제가 없고, 그 전에는 길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다 로마 정부가 다 뚫어놓는 바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이, 물론 상업도 발전했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자유롭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초가 이제 마련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건 로마적인 그러한 어떤 특성이고, 그리스 문화권이 준 그러한 또 특징이 있어요. 구약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어느 나라 말로 기록이 됐습니까? 유대인들 위해서 히브리 말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른 사람은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가 되면은 그러면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에 사는 사람이 다 알아들어야만 이제 될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디 가나 그리스 말만 하면 지금 우리가 영어 쓰면 심지어 북한에서도 통하듯이 어딜 가도 그리스 말만 하면 다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에는 종류가 여럿이 있었어요. 귀족 사회에서 쓰는 그리스 말도 있고 뭐 중간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것도 있고 시장 바닥에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 말도 있고 하는데 성경은 어떤 말로 쓰였냐면 코인의 그리스 말로 쓰였는데 그건 시장바닥에서 일반 사람들이 어디서나 쓰는 그와 같은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도 그 기록 자체가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말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신약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다적인 그러한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당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회당 문화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전으로만 모였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갔다 온 그 이후에는 각 지방에서 회당을 세우고 유대인들 10명만 넘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으니까 AD 70년이 넘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이제 추방당하게 되니까 가는 데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을.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는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도 선교하러 가면 꼭 어디를 찾아가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말씀 안 들으면 또 이방인들에게 가고 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신약 시대에 선교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충만하게 이 모든 것들이 딱 이렇게 결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복음 전파 그런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한다 이제 얘기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처음 성경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교회나 다 가면 그 성경 강의하면 다 성경으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으로 하는 것과 다른 데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첫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성경을 성경으로 안 풀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푼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신학교에서 배운 거나 어떤 철학 무슨 교수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성경의 수신자가 누구냐 해서 시대와 수신자를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말씀인데 개혁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기 보면 바르게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직업 천막을 만들잖아요. 그럼 천막을 만들어서 뭘 하려면 이걸 자를 대고 똑바르게 거갖고 바르게 이거 천을 나눠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대할 때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건가? 이게 이방인들을 향한 건가? 이건 천년왕국의 시대에 그 맞는 건가? 예. 이런 것들을 바르게 나눠서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파멸에 이른다는 겁니다. 파멸에. 그러니까 오늘 아까 어느 자매님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에서는 맨날 마태복음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 설교 시간이고. 예. 그 문제가 생겨요. 마태복음만 가르치면 그러면 행위로 다 구원받는 듯한 예, 이와 같은 뉘앙스가 워낙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이나 이런 데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하면은 거기 가서 예수님이 이 내 형제들에게 너희가 잘하고 너희는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영조라는 왕국에 들어가고 너희는 펄펄 끓는 불에 들어가라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는 그래서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마태복음에 나와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잘못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 행위 쪽으로 사람을 몰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뒤에 내용을 잘 보고 시대와 수신자를 구분을 해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구약 39권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을 부르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아 이방인 그냥 민족뿐이 없었어요. 선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그 생기는 그때까지 그때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거든요. 민족들을 다루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을 펴갖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니면 신약 시대에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위험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그러면 꼭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예, 이스라엘 특별히 이 민족들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앞에 창세기 11장 그 부분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거기에는 그냥 100%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예, 그러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 안에서 교회를 찾으려고 하거나 교회 시대의 어떠한 교리를 찾으려고 하면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다. 신약 들어와서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의미의 신약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부터다. 그 전에 있는 말씀도 신약 성경 안에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구약 시대에 아직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 전까지는 구약 시대요 율법 시대다. 그 내용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가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이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이 세 부류로 이제 구분이 된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적 고의도 주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약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이 세 부류로 나뉜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교회고 교회가 있고 교회 밖에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밖에 사람들도 두 종류라는 거 하나는 유대인이 있고 하나는 이방인이 있다 그래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뉘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어느 사람들을 향한 것인가를 잘 구분하고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된다 마지막 하나 이제 그 성경 공부할 때 중요 요소는 같은 말씀인 것 같아도 문맥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앞뒤 문맥에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마태복음 공부를 하면은 이 세 가지를 가서 잘 살펴볼 거예요. 세 가지.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제가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은 지옥이 어디 있는가, 지옥이 어떤 장소인가,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성경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이걸 마치고 나면 아,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거기에 무슨 사람의 말을 가미한다거나 사람의 어떤 사상을 가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신자예요. 신학교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든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든 건 상관없이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얘기하기 때문에 듣지 마시고 성경이 그런가 확인해 보시라고요. 성경이 그런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게 성경이 그걸 지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더 고귀한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옥. 지옥은 영어로 헬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킥바이블.com에 가서 보시면 성경 그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메뉴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지옥 한번 쳐보세요. 아니면 이 성경 소프트웨어가 있는 분은 영어, 저는 뭐 영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 소프트웨어 가서 헬 하고 이제 타이핑을 쳐서 넣으면은 헬이 성경 전체에 쉬운 네 번 나옵니다. 쉬운 네 번. 그 쉬운 네 번 중에 구약이 31회, 신약이 23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하려고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54회 나오는 지옥 나오는데 가서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살펴보면 거기에 지옥은 어떤 데고 지옥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누구고가 그 안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위에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은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고 그걸 우리가 믿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 성경에 31번 지옥이 나오는데 개역 성경은 한 번도 지옥이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 줘야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구약 성경 안에 지옥이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역 성경을 가지고는 그러한 어려움이 이제 생긴다. 자, 그러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말은 지금 지옥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뜻은 죽은 자들이 가는 데다 이런 뜻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데.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라고 돼 있고 그리스 말로는 하데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너 죽으면 스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올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죠. 자, 그래서 이 뜻은 지하세계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세계 그늘진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누가 가느냐 아니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는 여러분께서 지옥을 찾아보시면 이제 되겠고요. 아, 지옥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옥이. 지옥이 어디 있냐고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옥 어디 있냐고. 그러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지옥 모른다는 사람이 일단 대부분일 테고 교회를 다녀도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러면 모른다는 사람이 대부분일 테고 지옥 그러면 뭐 저기 하늘에 어디에 뭐 캄캄한데 뭐 어쩌고 이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은 지옥이 정말 어디에 있냐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같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려면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신명기 32장 22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 가서 보니까 내가 분노한 중에 불이 붙어 일어나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옥이 가장 낮은 데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일단 아, 지옥은 굉장히 낮은 데 있구나. 가장 낮은 데 있구나. 예. 그 다음에 또 가서 욥기 11장 8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8절. 11장 8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또 지옥보다도 깊으니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아, 가서 보니까 하늘, 천국 이거 얘기할 때는 높다고 얘기를 하고 지옥을 얘기할 때는 어때요? 깊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옥은 깊이 있구나. 하늘 하여튼 높이 있구나.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자, 시편 86편 13절 또 한번 가서 보겠어요. 시편 86편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아, 지옥이 아주 낮은데 가장 낮은데 있구나.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8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돼 있냐면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지옥을 읽어보니까 일단 지옥은 깊은데 가장 낮은데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또 다른데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55편 15절 보겠어요. 시편 55편 15절 가서 보니까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 채로 지옥에 어떻게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아, 지옥은 내려가야 되는 거구나. 지옥은 이렇게 수평으로 다니는 데가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데도 아니고 지옥은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데라는 거야. 아, 지옥은 내려가는 데구나. 하나 더 읽겠습니다. 잠언 7장 27절. 잠언 7장 27절 또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아, 내려가는구나. 그러니까 지옥은 내려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또 깊은 데 있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읽지 않고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1장 나머지는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도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아, 그러니까 하늘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이 거기까지 높여졌다는 거예요. 높여졌으나 어떻게 돼요? 지옥에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늘이 저기 높은 데 있는데 이와 반대로 너무 교만하게 굴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가장 낮은 데까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장 낮은 데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니까 지옥은 가장 낮은 데, 깊은 데, 그래서 지옥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지옥이.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늘. 하늘은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셋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하늘이 있는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왕좌가 놓여있는 곳이에요. 영원 무궁한 곳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바로 위에 있는 대기가 있고 그 넘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데를 성경은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우리가 여기 숨 쉴 수 있는 대기가 있는 데를 첫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엔 세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얘기할 때 그냥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래는 죽으면 하늘에 간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천국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념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냐 이게 진짜 천국이냐는 앞뒤 문맥을 봐야 알아요. 저 사람이 얘기할 때 저게 얘기하는 게 진짜 하늘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천국을 얘기하는 건지 그건 알아봐야 되는데 이 하늘 헤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715회가 나와요. 신구약 성경에. 그중에 단수로 다 헤븐이라고 쓴 게 582회. 그 다음에 복수로 헤븐즈라고 쓴 게 133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하늘의 위치를 알려고 해서 가서 찾아보면은 하늘은 꼭 위로 올라가는데 가장 높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그 다음에 지옥이 정반대에 지금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정반대에. 자, 그러면은 뭐를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간을 나누시고 이렇게 적으실 때 성경에는 공간을 대강 세 개에서 네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세 개에서 네 개. 제가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예. 어디 가서 보시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에 가서 보면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잘 들으세요. 위로 하늘에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인지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공간은 위에 있는 하늘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땅이라는 데가 있고 땅 속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어요. 네 개뿐이 없어요. 공간이. 잘 들으세요. 저 위에 하늘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있습니다. 땅. 이건 지각이에요. 지각. 땅 표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땅 속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셔도 이 네 개뿐이 안 나옵니다. 공간이. 자, 그러면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이걸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부터 3절 쭉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빛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들도 만드시고 달과 별도 만들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땅은 언제 만들었을까? 이 지구 거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명단에 지구 만든 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땅 만든 거는. 땅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금 채워놓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채워놓게 돼 있지. 땅을 만들지 않았어요. 땅이 먼저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보다. 언제 있었어요? 첫째 날 만드신 거예요. 이 하늘, 하나님이 계신 거 하늘 영원 무궁한 데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에 뭐를 딱 만들었어요, 먼저? 땅을 만들었어요. 땅이 제일 중요해요. 땅. 그렇게 난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땅과 우주 공간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보다도 땅이 먼저 있었다니. 땅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만 오지, 뭐 태양이나 이런 데는 안 갑니다, 예수님이. 예,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이게. 왜 그래요? 하늘은 나의 왕좌요. 그 다음에 땅, 지구는 나의 발받침이다. 하나님의 발을 두는 데란 말이에요, 이 지구가. 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발을 두는 그러한 위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에서 위, 아래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표면을 중심으로 표면보다 위에 있냐 표면보다 아래에 있냐로 성경을 나눠야지 어디에서 얘기하듯이 지구가 지옥이래 지구가 예, 그게 큰일 나거든요. 지구가 왜 지옥입니까? 지구가 왜 그래요? 성경을 자유로 해석해서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가서 보시면 위로 하늘에 있는 거나 아니면 땅 속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바다에 있는 거나 해서 이 공간이 네 개로 이제 구분이 되면서 항상 그 기준은 땅에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세요? 하늘에서 오신다니까? 하늘에서 오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하늘로 가세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다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으로 다시 가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공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하늘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땅을 기준으로 땅도 특별히 어디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 하늘은 저 위에 땅 위에 있다 그러고 지옥은 땅 밑에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하늘은 저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려면 어디뿐이 안 남아요? 바다는 아닐 테고 어디만 남아요? 아, 땅에 땅 속뿐이 없으니까 지옥은 땅 속에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저 위에 사는 사람도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가운데 여기가 끝이에요. 맞죠? 이 밑에 있는 사람도 밑으로 내려가는 그 밑에 이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우린 머리가 여기 산다 그러면 머리가 여기 위에 붙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 머리가 이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이 지금 넓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긴 것 같아도 진짜 그림을 그리면 위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저 위에 가 있고 여 밑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은 머리가 밑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밑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밑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밑은 여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구 동그란데 여기에 어디든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밑으로 내려가는 건 지구 한 중심으로 가는 거 외에는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어디 있냐? 땅 속에 있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맞죠? 그럼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있잖아요. 맞죠? 그럼 예수님의 영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께로 갔어요. 맞죠? 맞아요? 제야, 그러면 예수님의 혼은 어디로 갔냐? 예, 예수님의 혼, 이제 그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나는 어디로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게 있으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꾸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에 어디에 있어요? 심장부. 여러분 몸의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한가운데 있죠? 땅에 심장부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갔을까요? 이거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예수님이 땅의 중심 심장에 갔다 왔다니까요. 맞아요? 얼마 동안요? 사흘. 여기 밤낮으로 사흘 동안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 심장부가 어디예요? 한가운데. 그럼 뭐가 갔겠어요? 예수님의 몸이 갔겠어요? 영이 갔겠어요? 혼이 갔겠어요? 예, 네, 혼이 갔단 말이죠. 예수님의 혼이. 자, 그러면은 요나가 그럼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나. 예, 요나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 2장 예, 오바디아 나훔. 요나 그 전에 한영대가 갖고 계신 분은 2장 1352쪽에 있습니다. 2장 제가 2절부터 한번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살았나 죽었나. 그가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지금 어디 들어갔다 그래요? 예, 그러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 산 사람이에요. 지금 산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단 말이에요. 요나가 죽어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미 요나가 죽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뭐라 그래요? 표적으로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나오는 건 표적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그게 부활의 표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서 그의 혼이 어디에 갔다고요? 지금 지옥의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쭉 얘기한 다음에 5절에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워쌌으며 기품이 나를 둘러맞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어디까지 가요? 밑바닥. 어디에? 지옥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밑바닥 저 밑에 있다 하니까 밑바닥.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의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죽었으니까 지금 썩어 있는데 그 썩음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 죽었던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요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온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죽었다가 땅의 심장부에 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그 일, 그걸 내가 너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으로 또 가서 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부터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그는 다윗입니다. 육체를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편 16편 10절에서 다윗이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마시고 이렇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진짜 다윗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다. 다윗이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영원히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고 썩음의 속박에서 들러 일으키셨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의 혼이 어디로 갔다고요?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혼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펄펄 끓는 지옥에 갈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대로 믿으면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자, 그럼 거기 나오는 지옥이 어떻게 이제 되어 있는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혼이 일단 지옥에 간 건 사실이죠.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요나도 그렇고 지금 다윗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23장 43절. 23장 43절에 가서 보니까 이 강도가 하나 있었는데 강도가 저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낙원과 지금 지옥이 지금 같구나. 보세요. 예수님의 지금 혼이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지금 무덤에 가 있고 그렇죠? 영은 하나님께로 가면 지금 예수님이 강도에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나는 낙원에 간다 그러고 또 그의 예수님의 혼은 지금 어디에 남겨지지 않는다고요? 지옥에 안 남겨지니까 지금 지옥하고 낙원이 지금 연관관계가 지금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예. 자 그러면 지옥이 아니면 지하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 얘기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지옥 아니면 지하세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19절부터 16장 19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부자는 펄펄 끓는 지옥에 가 있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에 가서 보니까 부자가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23절에 그가 어디서 눈을 떴어요? 지옥에서. 아, 지옥에서 눈을 떠서 제가 목이 타서 죽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아브라함도 보고 그렇죠? 말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 지금 지옥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물 좀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26절에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간 데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 아브라함의 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자가 있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여기하고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도 없고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이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이 지하세계, 이 두 번째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는데 이 동그란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게 지구의 반만 해놓은 거예요. 지구의 반. 이 밑도 똑같으니까 반만 그려놓은 겁니다. 지구의 반.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기에 제일 중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부소스에서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게 그 이 지구의 내부의 한중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타로스라고 하는 데는 구약시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하거든요. 이 천사들을 묶어놓은 데가 탈타로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가서 보시면 예, 십자가가 두 개 보이죠? 가운데 맨 위에. 예, 맞습니까? 예, 우리 주 예수님하고 회개한 강도. 맞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으로는 회개하지 않은 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입니까? 예, 자, 그래서 뭐라고 썼냐 하면은, 예, 이 회개한 강도의 몸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몸은? 무덤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몸도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럼 회개한 강도와 회개하지 않은 강도와 예수님이나 다 할 거 없이 몸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예. 네,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그러면 그 혼이 어디로 갈까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여기 가서 보시면 지하세계에 지하세계라고 지옥이라고 해서 여기 지하세계 지옥이 큰 의미의 지옥이 있고 작은 의미의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하세계를 이야기할 때 이 지하세계 전체를 얘기할 때 지옥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큰 의미의 지옥이에요. 그 지하세계 안에는 한 부분이 지옥이라는 작은 의미의 지옥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 둘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갖고 오고 가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큰 의미에서는 지옥에 가셨어요. 맞죠? 예. 근데 그 지옥의 어느 부분에 가셨어요? 낙원에 가셨단 말이에요. 낙원에. 예수님은 큰 의미에서는 지하세계 내려가신 건 맞습니다. 회개한 강도도 어디로 갔어요? 지하세계로 내려간 건 맞아요. 예. 그걸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해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작은 의미로 보면 거기가 낙원이고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지하세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고 죽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몽땅 다 구약시대에는 어디로 갔냐면 지하세계의 뜨거운 부분으로 갔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구약시대의 구약시대의 성도라 할지라도 죽으면 다 어디로 갔어요? 지옥의 어느 부분으로? 아,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그 부분으로 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엔돌의 그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끌어올리십시오 하니까 사무엘을 끌어올리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땅속에서 나오잖아요. 땅속에서. 땅속이 어디서 나와요? 이 낙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낙원에서 그렇게 나온다. 자, 이래서 이게 어느 시대까지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되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산 모든 사람이 일단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하세계로 가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지옥으로. 그 중에, 그러니까 우리 말이 지옥인데 지하에 있는 그냥 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일부분이 펄펄 끓는 데가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지켜주는 안락한 그러한 장소가 있어서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할 때까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갇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가서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더라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일단 예수님이 내려갔단 말입니다. 어디로 내려갔어요? 지하세계. 맞죠? 거기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다. 내려가셨다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그냥 하지 않고 뭘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갇혀있던 그 혼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이제 신약시대의 지옥은 지금 지옥 낙원은 비어 있어요.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늘나라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로 옮겨져서 더 이상 이 밑에 땅에는 낙원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뜨거운 그 펄펄 끓는 그 작은 의미의 그 지옥과 이 구렁텅이만 지금 여기 남아 있고, 예, 이 낙원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비몽사몽 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죠. 맞습니까? 하늘로 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다. 이거 쭉 얘기하면서 4절에 그가 어디로 채 올라갔다는 거예요? 낙원에. 셋째 하늘. 이제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계시록 2장에도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낙원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죽는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땅속에 가서 저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대피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변할까요? 아니면 어디로 갈까요? 예. 하나님께로 직접 가는 겁니다.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군데만 제가 가서 읽어봐드리겠어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거기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실은 나를 위해서는 내가 지금 죽는 게 낫다. 근데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3절에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떠나면은 떠나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가요? 셋째 하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지 무슨 중간 대피소에 갔다가 대피하고 있다가 뭐 휴거 받으러 올라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그러면 결론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지금 성경으로 푸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옥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예수님은 죽어서 강도와 약속한 대로 땅 밑에 있는 지옥의 낙원 부분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그 품에 가셨어요. 거기서 얼마 동안 계셨어요? 사흘 풀로 세 밤과 세 낮 그랬잖아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 속에 어디에요? 뜨거운 부분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에 거기 가셨다가 낙원에 있던 구약시대의 그 의인들의 혼을 다 모두 사로잡아갖고 하늘로 가시면서 낙원을 어디로 옮겨놔요? 하늘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낙원은 더 이상 땅 밑에 있질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죽은 신약시대 성도들의 경우에는 죽으면 곧바로 어디로 가요? 예수님 계신 셋째 하늘에 가고 불신자의 경우에는 죽으면 곧바로 어디로 가요? 아직도 저 밑에 있는 지옥, 저 불 속에 조그만 의미의 그 지옥 거기로 이제 들어간다. 근데 이 지옥이 나중에는 계시록 20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 지옥이 나중에 불호수에 거기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으로 이제 이게 변하게 되거든요. 거기 나오는 그 불호수 엄청나게 큰 호수 지옥까지도 다 사로잡는 그와 같은 그 호수 그 위치는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토록 지속이 될 그와 같은 장소인데 그건 지금 모르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은 어디로 가요? 땅 속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뜨거운 거 모르세요? 하와이 용암 나오는 거 못 보세요? 땅 속에서? 아 그렇게 뜨거운데요. 땅 속에서 그렇게 용암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뜨거운데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무적행이라고 그러죠. 밑바닥이 없다. 그렇죠? 어떻게 돼요? 지구가 동그랗단 말이에요. 쑥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이 밑에서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가 오면 왔다 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밑바닥이 없는 데가 있다니까. 거기 가면은 밑바닥이 없는 데가 있어요. 지구의 한 중심에 들어가면 밑바닥이 없어요. 거기는 이쪽으로 가면 다시 또 올라가야 되고 왔다 갔다 이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대단히 과학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여기에는 사람의 어떤 다른 사적인 무슨 생각이나 철학이 들어있지 않은 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래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걸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